출애굽기 16장 106면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밀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과 절망이 상종하는 척박한 광야에서 기적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인생의 그 생명의 열쇠를 하나님께서만이 쥐고 섭리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기적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은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 삼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는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또 하나님을 크게 두 번 원망하게 되는데 바로 15장 22절 이후에 그 첫 번째 원망인 마라의 쓴물로 인한 원망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이 1절에서부터의 원망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 지날 무렵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식량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 풍요로운 낙원 생활처럼 미화하고 동경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회초리로 다스리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저들의 불만에 귀 기울이시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학명은 여기 4절에 하반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의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분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항명하고 원망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법도를 준행하고 순종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 척박한 이곳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그 자체는 우리 모두가 용납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 하반절의 말씀이 드러난 것 같이 진실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면 과연 나를 따르고 순종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 말씀을 주시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향하여 등장한 기적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메추라기와 만나에 대해서 그죠? 이것은 자연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자연현상으로 그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는요, 꿩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아주 작은 새인데 봄에 아프리카에서 북쪽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날아갔다가 가을이 되면은 시리아와 이 아라비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다시금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차례 옮겨가다가 그 철새들이 기운이 닿아서 이스라엘 지경에 떨어지고 광야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주워 담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그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와 장소에 적지적소에 정확하게 초월적으로 내려앉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목독해 하십니다. 여기 16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저녁에는 또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해질 때 고기를 먹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여러분 여기서 철새들이 아침과 낮에는 이동해도 저녁에는 이동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녁에 이동하는 새는 부엉이과 그렇죠? 박쥐 그거를 먹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죠? 계절풍을 타고 자연이 이동하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일축시키는 거예요. 네. 이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섭리의 손길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부어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율법을 제대로 준행하였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루 분량인 한 사람마다 한 오멜씩 거두라. 한 2.34리터에 준하는 곡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정확한 양을 의미하기보다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어떤 자그마한 토기사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기사발에 그 그릇에 그 양껏 채우는 것이 바로 한 오멜이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각 개인의 정량 조금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거둘 수도 있어요. 이 남음도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16절의 명령,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거두어라. 이 명령을 주신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남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절대로 남기지 마라.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기기를 좋아. 남기기를 좋아하고 부족한 것보다 더 확보하려는 싸움이 대단합니다. 남는 것을 즐겨하고 쌓아놓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쌓아놓기를 즐거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모세의 말을 거역하게 되죠. 내일과 모레와 넉넉하게 있을 양식들을 정량을 초과해서 거두고 또 거두고 거두고 보관하고 보관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의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나요. 하나님께서 16절과 19절에 이 명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뭐냐? 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셨구나. 또 먹는 문제를 너무나 밝히지 마라.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꼭 계시기도 한데 소식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그런 의미로 절대로 남기지 마라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일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작은 삶 속에 실현하려는 모든 삶 속에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시겠다. 너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그 일을 이루어낼 때 너희를 절대로 그 일로 인하여 굶기시거나 너희를 모른다 하시거나 외면치 않으시겠다. 이 약속이 바로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5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명령이 바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스립니다. 이 명령을 거스리는 그 의미가 더 거두었다, 덜 거두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악취가 나고 썩고 다 버려지게 되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앉혀놓고 내가 사고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곧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대표적인 두 공동체가 나타나요. 그 두 공동체는 속성과 성향과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아주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첫 번째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상과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의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는 언어와 구음이 하나인 공동체, 소위 바벨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려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결실이 바로 바벨탑인 겁니다. 이들의 정신이 뭐죠? 바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우리 인간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고의 주체요, 행동의 주체요, 열매를 맺는 그런 주체요, 진리요, 바로 인간이 누구나가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벨 공동체의 대표적인 정신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다원주의죠. 포스트 모더니즘 정신. 이 사상은요, 사사기 후렴처럼 등장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정신 상태가 바벨 공동체의 사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22절을 가보실까요? 다시 출애굽기 16장 22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이제는 한 오멜이 아니라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두 오멜을 거두게 하시고,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안식일에 취하기 위하여 먹기 위한 음식,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벌레도 끼지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냄새도 나지 아니, 부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자녀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시시때때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았듯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라느냐.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진 동일한 교훈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해요. 아,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나는 오직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말이에요. 나가서 복음 증거만 잘하면, 전도하러 다니면 된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정말 이 말씀에 충성하려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직장을 다 그만뒀어요. 가정을 떠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복음을 외치고 또 막 사람들 돌아보고 기도원도 찾아가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거린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가 항복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나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고 하나님 편 열심히 들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외쳤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까? 불만을 막 토로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도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공중의 새를 왜 보라고 하셨죠? 공중의 새는 왜 날아다녀요? 부지런히 먹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졸고 있는 새를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죠? 한 오멜씩 거둬라. 두 오멜씩 거둬라. 거두고 굽고 삶아서 잘 보관하라. 그래요. 거두어야 되잖아요. 나가서 거두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거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거두고 또 굽고 삶아서 잘 보관해라. 우리의 삶에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심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하고 놓고 내가 이렇게 막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요. 우리의 성실함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성실함 속에서 작은 일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을 목도하고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뭐 요즘 주제들이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 여러분 과연 행복하세요? 행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일찍이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책에 그런 글을 썼어요. 아, 현대인은 소유하고 소비함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시키려 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비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가로 확인하려고 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내일이 보장되어 있고 든든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만족하다. 그렇게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말라 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창고가 모자라서 또 다른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가 인생 사는 동안에 노래하고 즐길 것이라.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이 친구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오늘 잠깐 신문에서 봤는데 자신이 목회할 때마다 늘 자신의 어떤 목회자적 정체성을 놓칠 때 두려움이 앞설 때 늘 찾는 곳이 있대요. 어딜 찾는 줄 아세요? 공동묘지를 찾는데요. 네? 공동묘지를 왜 찾아갈까요? 아무도 모르는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와 관계없는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금 죽음 앞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시게 되면 행복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곳에 마음에 마음과 뜻을 두지 아니하는 자, 그게 복된 자라고.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날마다 주를 찾고 주님을 두드리는 자가 행복하고 복된 자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런던 타임즈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부터 4위까지 나왔다. 4위가 누군가 하니 어려운 수술을 막 끝낸, 생명을 살려낸 의사다. 이게 4위에 등극이 됐어요. 3위가 누구냐?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3위. 정교한 공예품을 막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이다. 3위에 링크가 됐어요. 2위는 어린 아기를 막 목욕을 시키고 다 시킨 후에 그 아기 얼굴을 바라보는 어머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2위에 올라 있습니다. 1위가 누굽니까? 1위. 뭐 여러분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잘 없었지만 여름에 부모님 손잡고 늘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이걸 장년부에서 물어봤더니 목욕탕에 갔다 그래요. 부모님 손잡고 여름에 목욕탕을 갔다. 어딜 갑니까? 보통 해수욕장 가잖아요. 1위는 누구냐면은 모래성을 막 완성하고 좋아라 하는 어린아이다. 이게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백만장자도 들어있질 않아요. 인기를 한 몸에 먹고 사는 유명한 연예인도 들어있질 않아요. 권력가도 들어있지 않고 대정치가도 없어요. 최근에 뭐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른 그 죽음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인기를 한 몸에 먹고 사는 자,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그러나 결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자그마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월요일이면은 저희는 목회자들은 휴일이거든요. 월요일날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저는 집안에 있으면서 음악을 주로 듣습니다. 이제 오디오에 전원을 넣고 불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어떤 음반을 걸까, 어떤 음악을 들을까 기대 속에 대부분의 시간을 음악을 듣는 시간을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집에 있는 음반 갖고 저희 집에 오십시오. 같이 음악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작지만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감사함을 느끼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이 가치들을 많이 거두고 손에 쥐고 흔들어 대는 것이 행복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 그 만족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바벨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살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쉽게 깨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기 쉬운 그런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날마다 있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앞에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마른 죽음과 절망이 상존하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나그네 된 인생임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양식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나갑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다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앞에 펼쳐질 도저히 예측 불가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자랑 삼으시고 기뻐하시고 나의 자그마한 삶 속에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이 땅에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너는 나의 내가 인정하는 참 백성이고 제자라 이렇게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이 말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두는 미련하여서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그것을 쥐고 흔들기 위하여 그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디찬 흙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자랑하며 순간순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굶게 하시거나 우리를 잊으시는 경우가 없으십니다. 바로 없기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과 충성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